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에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예, 우리 다윗이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도망쳐 피하여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까지 보았던 말씀은 사울을 다윗이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죽이면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자신은 고난, 나그네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두 번이나 살려준 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사울 왕이 후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까지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각자 또다시 자기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26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26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26장 25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또 뭔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하고 나눠지고 각자 길을 간 후에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이번에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쳐 갔나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2절만 제가 읽을게요. 아, 1절부터 2절까지 읽을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일단 다윗은 사울을 믿지 않아요. 사울이 야 내가 너를 죽이려 했던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고 떠났지만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 사울은 항상 그랬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또 후회하고 또 죽이려 하고 후회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쳐 간 곳이 어디였나요? 블레셋 땅 가드. 그것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블레셋은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서 주신 명이 뭐였죠?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블레셋은 사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유다지파에 속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나요? 다윗도 블레셋의 원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 간 곳이 왜 하필이면 블레셋 땅이었을까? 그것도 블레셋에 여러 곳이 있었는데 왜 굳이 가드 땅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까? 가드왕 아기스 전에 나왔었죠. 다윗이 한번 도망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도망쳐 나왔잖아요. 또 갑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또 나와요. 뭐냐면 다윗이 그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 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까요? 막 그냥 업앤다운이에요. 막 좋았다. 다윗이 또 믿음 또 잃어버렸다. 또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또 잃어버렸다. 다윗이 또 약해져서 믿음을 저버린 모습으로 보아야 할까요?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 생각나시죠?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다윗이 물리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이 가드 사람. 즉 다윗은 블레셋에게 원수 중에 원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면 그때에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왕과 신하들에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미친 채. 다윗이 그들 앞에 미친 자로 여겨져서 가드왕 아기스가 이런 자는 죽일 가치도 없다.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그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었죠. 시편 말씀으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풀어서 살펴보았던 거 생각나시나요? 실제로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친 것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미친 척을 한 게 아니었죠. 다윗이 했던 건 뭐였죠? 실제로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원수 대적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몸을, 그것이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척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준 것이었죠. 그래서 아기스의 시각하고 다윗이 실제로 한 것이 달랐다는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블레셋 땅, 그것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또다시 나아가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피난처를 삼으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그 다윗을 받아줘요. 그리고 자기 신하로 삼고요. 땅까지 내어줘서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마치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 아기스 왕을 위해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가져다 주고 더 많은 땅을 얻게 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변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나 비굴하게 자기 목숨도 부지하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자기도 배신자가 되는 모습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하고 또 너무나 다르잖아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반복해서 통과한 그 다윗이 또다시 세상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냥 너무 비굴하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기로 작정한 걸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럴 만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의 편이 되어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는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구원해준 자기 형제지파, 유다지파, 그일라 백성들하고 십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배반했죠. 이스라엘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자기들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마음이 비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져서 자기도 자신을 배반한 유다지파와 이스라엘을 잠깐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울을 피해 도망쳐가는 삶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일단은 사울왕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정한 걸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있었어요. 그 앞에만 서면 무기력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죠. 사울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뭐였죠? 하나님? 아니에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앞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항상 두려워 떨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사울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친 걸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수색해서 또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블레셋 땅에 간 것으로 알고는 더 이상 찾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목적으로 블레셋에 간 것이었다면 다윗이 선 줄로 알았다가 또 넘어진 모습이지 않은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사건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울왕을 살려준 다윗이 이제는 자기 소견을 따라 블레셋의 신하가 되어 이스라엘과 하나님까지 대적하려는 모습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블레셋 왕의 신하까지 돼요? 어떻게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낙인 찍히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의 신하까지 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아기스는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아기스는 전에 자신이 다윗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고 다윗은 미친 자 같았고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겠죠. 거기다가 다윗이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윗이 마치 망명하듯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자기의 신하로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하여 다윗을 받아주고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정착할 땅까지 내어줍니다. 아기스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할까요? 겉으로만 보면 다윗이 또 믿음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백성들 배반하고 대적하고 큰 죄를 짓는 것 같고요. 겉으로만 보면 다윗이 세상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다윗의 예배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처럼 사무엘상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진 현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만 보이는 감추어진 현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사무엘상 21장에 그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도 찾아갔을 때에도 다윗이 미쳤다고 표현한 것도 겉으로만 볼 때 미친 거였죠. 누구의 시각이었어요? 아기스 왕의 시각이었지 다윗의 실제 모습은 감추어져 있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예배한 실제 현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과 연결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기스의 시각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까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 보이세요. 그 실상이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한 것인가 그 숨겨진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세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다윗은 사울왕이 잠시 후회했지만 자기 쫓는 걸 그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블레셋 땅에 자기 거처를 삼기 위해 들어왔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그 블레셋 땅으로 오면 사울왕이 결코 자기를 찾으러 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저 블레셋 땅에 사울이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보겠지만 다윗은 그 땅에서 사울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사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전에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죽일 가치도 없는 미친 자였고 그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니 다윗이 자기 민족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은 것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을 받아주고 정착할 땅까지 내어주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21장의 내용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드왕 아기스는 정말 다윗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이 닿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도 마음을 놓고 있는 이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마치 그들의 신하와 종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진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려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행한 것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600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에 온 가족들이 함께하였고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인 아이노함과 아비갈과 함께해서 마치 이제 블레셋 땅 안에 작은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얻은 땅이 어디였는가? 어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서 얻은 땅이 어디였다고요? 시글락. 그 시글락 땅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만 알려주고 있지 않고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시글락을 얻은 이 날부터 시작하여 이 사무엘서가 다 쓰여질 때까지도 그 땅이 유다 왕에게 속한 유다 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기스는 블레셋에 속한 땅 중에 다윗과 백성들이 정착할 땅을 그저 내어준 것뿐인데 이 땅이 후에 유다에 속하게 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 시작점에서부터 다윗이 시글락 땅을 얻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시글락 땅을 얻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글락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열두 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을까요? 유다 지파예요. 그 땅이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다윗이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기업의 땅을 도로 찾고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부터 그게 보인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사무엘상 앞에 여호수아서 15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5장 20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각 땅을 열두 지파에게 배분하시는데 유다 자손의 지파에게 주시는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만 제가 읽을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고 31절을 가보세요. 31절에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시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데 유다 지파에 주시는 땅 중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윗 당시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블레셋의 소유로 있었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땅을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유다 땅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다윗이 그저 그 땅에 잠시 거하였다. 1년 4개월 거하였다.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다윗이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이 유다에게 속하게 되었다. 유다 땅으로 다시 찾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마치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마치 새로운 여호수아처럼 이방 족속이 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도로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정말로 그러한 것이라면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굳이 들어와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비록 사울을 피하여 도망쳐 가고 있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싸움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시글락 땅을 얻은 것으로만 보면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시글락 땅을 얻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여 언약 기업의 땅을 얻었던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다윗도 잃어버리고 빼앗기며 다 찾지 못했던 언약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하며 나아갑니다. 8절에서 10절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백성들하고 나아가 그술 지역의 사람들을 쳐서 그 백성들을 진멸했고요. 그 땅을 정복해서 얻게 돼요. 그런데 탈취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 등은 자기가 취하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를 위해 전쟁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에서 다윗이 정복한 땅을 보면 이 땅들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던 언약 기업의 땅들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진멸하고 언약 기업의 땅을 도로 찾으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로 찾은 그 구술 지역의 땅들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2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그술 지역의 모든 지역들은 하나님이 언약 기업의 땅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새로운 여호수아가 되어 진멸전쟁을 하며 그곳에 거하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기업의 땅으로 얻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남녀를 다 죽여요. 왜? 그 뒷구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아기스 왕도 알지 못하도록 그 땅의 남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진멸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 진멸전쟁은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에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 전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누구를 침노하여 어떤 땅을 정복했냐고 묻자 10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여 땅을 얻었다.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남방 네겝 땅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기업의 땅이었고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네겝 땅들은. 그런데 지금은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윗이 침노하여 그 땅의 남녀를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기스가 아, 다윗이 이제는 자기 종이 되어 자기 싸움을 하여 자기 민족인 유다의 대적이 되고 그래서 더욱 자기의 충성된 종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보면 12절에 가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방 땅에 마치 종처럼 낮아져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였다는 겁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다 끝내지 못한 정복전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호수아가 다 얻지 못한 언약기업의 땅을 그 뜻을 따라 도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다윗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니면 세상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고 블레셋 땅에 들어와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 블레셋 땅에 들어와 아기스 왕을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다윗이 고난 중에 피하여 도망쳐가는 삶 속에서도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원수들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낮아진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원수의 땅에 원수들과 함께 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도로 찾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낮아지면서도 다윗의 마음의 열망은 자기의 안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사실 사무엘상으로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며 마치 그들의 포로와 종처럼 거하며 싸웠던 전쟁과 승리를 보면 이 사건이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사무엘 상에 이와 닮은 사건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 땅에 마치 그들의 종처럼 포로처럼 거하시며 다윗이 싸운 것과 같은 전쟁을 그 낮아진 자리에서 치루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5장으로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큰 죄악으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요. 그때 왜 전쟁에 이기려고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우상처럼 여기며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포로처럼 블레셋의 종처럼 블레셋 땅으로 끌려가시고요. 그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지죠?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 그 우상 앞에 그들의 신하처럼 종처럼 그 앞에 놓여지기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포로처럼 종처럼 낮아진 그곳에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고요.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이루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때의 하나님과 닮아있지 않나요? 다윗도 더 이상 도망칠 것이 없는 포로자처럼 종처럼 블레셋 땅이 들어와 그들의 종처럼 낮아져 거하게 되는데 다윗이 낮아져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그 원수 중에 블레셋과 이방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기업의 땅을 다시 찾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까지 하나님의 싸움과 승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증거한 하나님의 영광, 다윗이 참여한 하나님의 싸움과 승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장차 그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고 그분의 싸움과 승리에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원수 같은 이 죄인들의 땅에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마치 그들의 종처럼 그들의 포로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낮아진 곳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원수 사단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세우십니다. 그 왕도 고난 중에 죽기까지 낮아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자기 뜻으로 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대신 진멸당하기까지 낮아지시며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싸우시고 세우신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까지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에 다윗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고난받고 낮아지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열망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것이 어떤 마음, 어떤 열망일까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구원받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열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열망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느냐? 주기도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원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열망을 품고 같은 기도를 하도록 부르신 거죠.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열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 어떤 낮아짐 속에서 죽기까지 이 기도를 하시며 이 마음과 이 열망으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기스 왕처럼.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낮아진 그 자리에서 이 열망으로 사셨고 다윗도 블레셋의 종으로 낮아진 그 자리에서도 이 열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낮아진 현실에서든지 이 열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같은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그저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되고 못되는 것보다 내가 흥하거나 쇠하는 것보다 아니 나의 살고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 열망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 죄인들과 구별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열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하지만 말씀으로 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 누구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 수준밖에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 귀하신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루시기까지 낮아지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죽었다 다시 살게 된 이 생명, 지옥 심판에서 건져져 천국에 속하게 된 아들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존귀케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 것에서 높아지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던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새 마음과 새 열망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선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분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자기가 낮아져서 블레셋의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블레셋의 진의 언약궤가 빼앗기며 자기가 포로처럼 종처럼 낮아지신다고 해도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면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그 죄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발가벗기움을 당하시며 마치 그들의 종과 포로, 아니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으시며 그 낮아지심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존귀케 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를 위해 유익하다 기쁘게 고백하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열망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어떤 고난, 시련,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이 마음과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이 마음과 이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쇠할지라도 그분이 흥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열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지옥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떤 고난 시련이 찾아와 우리를 낮추고 낮추고 낮춘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의 열망을 삼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